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죠. 오늘 27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이지만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27장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말이 무려 이번까지 네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또 3절을 볼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또 4절을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계속 강조를 하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사건도 중요했고 또 오래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도 아주 중요했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또 그 복사 판격인 매우 흡사한 홍해도 갈라져서 건넜고 또 요단도 갈라져서 건넜어요. 이 두 개가 갖는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거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그 차이를 인식해야 될 내용이 이 차이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넌 것하고 요단을 건넌 것하고. 우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400년 동안을 4대에 걸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는 그 노역의 때가 맞춰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게 해서 피를 흘려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 희생된 어린 양은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히브리 노예들은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돼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죠.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거기 바다라는 말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걸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세례를 받기를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 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발을 딛고 도착한 데가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에 돌아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코스를 보면 신명기 1장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예정된 코스대로 갔다면 열 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1일이면 사실 가나안 초입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돌아다닌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방황, 방탕, 낭비 또는 허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씩이나 돌아다니는 걸 분명 낭비죠. 방탕한 거죠. 허비한 거죠. 근데 그걸 종합해서 우리 신앙적 용어로 뭐 했기 때문입니까? 왜 방탕이 오고 방랑이 오고 방황이 오고 허비가 오고 낭비가 왔어요? 왜 이런 시간 낭비가 왔어요? 불순종. 불순종은 왜 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지 않은 삶의 모든 태도를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가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보통 가나안을 우리는 이퀄 천국으로 많이들 이해를 해왔어요.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들, 이제 1세대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문예적 표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꿀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이 정말 천국일까? 그 존 리치라는 학자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가나안이라는 이 공간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를 했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찬송가의 영향 때문에 많이들 천국으로 이해를 갖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이해해왔죠.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갈 때, 뭐 이런 찬송 때문에. 만약에 정말 가나안이 우리 생각처럼 천국이라면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땀 흘려서 농사지을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가나안은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우상이 번성하던 곳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가치와는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 가나안이에요. 거기에는 몰래게 신, 바알의 신, 이런 우상 숭배가 가장 창궐하던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이해 속에 가나안은 곧 천국의 입성이라는 공식을 깨야 돼. 그럼 가나안은 도대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가나안은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을 한 명령 가운데도 들어가자마자 뭐 하라 그랬어요? 들어가자마자 전쟁하라 그랬어요. 전쟁.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가나안의 대표되는 일곱 족속을 하나씩 하나씩 몰아내고 쫓아내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모든 싸움은 무기나 병력이나 작전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몰아내는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으로써 그들이 물리쳐지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의 싸움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는 곳인가 하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연습하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이 갖는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요단은 누구만 건너냐 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밑에 내 삶을 두겠습니다 라는 선언적 사건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넌 후에 라는 이 중요한 간단치 않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사실은 어린 양의 죽음을 근거로 홍해를 건넜어요. 맞죠?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죠? 막 헤엄쳐서 건넜나요? 그때도 물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으로 갈라졌나요? 그게 아니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이밀어지자 요단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쌓여지고 갈라집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던 게 뭐였어요? 법궤였어요. 법궤는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뭘 상징하는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만나, 법궤, 돌비. 근데 이 돌비는 두 번째 돌비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갖는 상징은 인간의 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인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그 뚜껑 지붕이 시은좌라 그래서 제사장이 희생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갈라진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도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요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로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달라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서부터 성화의 과정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낸 것만으로 효력이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증적 사건이라는 거 아니요? 그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약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라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확실히 이 죄인들을 값주고 사서 완성의 과정까지 고쳐내고 말겠다. 그 담보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모든 성화의 과정도 어린 양의 공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해야 되지만 그 성화의 과정마저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이고 그분의 공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세속적 표현이긴 하지만 본전 생각이 나서 절대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본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한 분이에요. 어떻게 포기를 해요? 지불한 값이 얼만데? 그렇죠, 여러분? 지불한 값이 얼만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마음껏 한번 방탕해 보세요. 뭐 일부러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숫자보다 반드시 플러스 원, 한 번을 더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내고야 마세요. 그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집념을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을 볼까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죠? 에발 산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2절에서는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서죠? 그리심산에 서고. 그러면 어떤 지파는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역할을 맡았고 어떤 지파는 왜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역할을 맡았나? 그거는 딱히 무슨 이유 때문에 구분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여섯씩 나누어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은혜와 축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에발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돌비를 세우고 또 함께 거기 뭘 설치하도록 돼 있었죠? 제단,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제단. 근데 그 제단에서는 반드시 화목제물만 드리는 제단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걸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지키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인 어린 양의 죽음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에발산에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구분하기 위해서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지 궁극적으로는 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명된 에발산의 선포마저도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가르고 있는 그 중앙지역인 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 14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이제 열두 항목의 규칙들에 대해서 쭉 끝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잠깐 앞을 보세요. 말하자면 이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레위 사람은 여기에 서서 큰 소리로 양쪽 산에 있는 모든 열두 지파가 다 듣도록 이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을 선포하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들릴까? 산 계곡 세겜이라는 중앙지역에서 양 산 끝에 열두 지파가 다 이게 들을 수 있을까? 저처럼 궁금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 학자들이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음향 이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근데 다 들리더래요. 실제로. 워낙 이 구조 자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어떤 음향기기보다도 기기묘묘한 이 굴곡과 구조와 이 각도가 나와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그리심산은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서면 이게 오른쪽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왼쪽이에요. 따라서 이 그리심산은 늘 햇빛이 조요하게 늘 고루고루 쪼이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하루 종일 그늘이에요. 아직 에발산은 하루 종일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늘 사이사철 열매가 맺히는 아주 푸른 숲이 울창한데 이 에발산은 전부 바위 투성에다가 저 북쪽에 있는 산처럼 민둥산이에요. 푸른폭이 나지 않는. 여기 세겜 땅에서 바라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한 그림 언어죠. 그리고 이제 12가지 항목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시작.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습니까? 일어나고 정신이 없었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12번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열두 지파에게 주시는 종합적인 결론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아멘이라는 언어일 거예요. 또 유독 아멘을 또 큰 소리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 분들이 계시죠. 예, 좋습니다. 원래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만. 러시아에서는 아멘을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민.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처음 쓰세요.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 말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최고의 순종에 대한 언어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말로 재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뜻이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조금 더 속 깊은 우리 고백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품을 내가 지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멘 소리만 잘해도 평생 흥겨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 때 여러 언어 쓸 필요 없어요. 아멘. 찬송 부를 때에도 아멘. 오늘도 아멘의 하루가 됐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 3.1교회는 그래도 아멘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 아주 아멘 안 하려고 결심하고 온 분들 같아요. 아멘은 기도를 마무리하는 무슨 기호가 아닙니다. 아멘은 전생에 걸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자가 아멘으로 아멘을 유도하는 것은 말문이 막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라는 하나의 주장이고 강조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또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아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